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3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네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리고 포은 정몽주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두 개의 시조가 있죠. 예전에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이방원은 하여가라는 시조를 노래하면서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없어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자, 그러나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조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충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현실을 추구한 사람과 이상을 추구한 사람은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없었고,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이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고려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하여가를 노래한 이방원과 단심가를 노래한 정몽주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 오늘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려에 대한 쿠데타를 감행해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된 이방원이 옳은가, 아니면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목숨을 걸고 지킨 정몽주가 옳은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방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너무나 부패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고려 정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한 상황에서 특히나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방원과 그에 붙인 이성계의 쿠데타는 역사의 길이 남을 최상의 선택이요 최선의 선택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결과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공한 쿠데타로 평가한다는 것. 그러나 정몽주는 사리사욕이 없이 정말 온전히 나라에 충성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다. 또 정몽주는 지극히 이상적인 인물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상과 현실 다르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과 어떤 생각은 학교, 책 뭐 이런 데서 한정될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과 별개의 현실적인 그런 삶의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상만을 고집한다 그러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고 결국엔 정몽주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어찌됐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장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나 그 양심에 근거해서 규정하신 규범과 도덕을 버린다라면 결국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가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이 성경을 단지 이상적인 것으로만 대할 뿐 실제의 삶을 성경과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이 전혀 다르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 사회 생활할 때 내 모습이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는요, 젊은 사자로 비춰졌지만 실제는 큰 악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거의 관례적으로 애굽의 왕들을 젊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이란 나라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이끌던 전통의 강호 맹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 왕을 가리켜서 젊은 사자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패기가 있고 야망이 있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러러봤죠.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왕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올바른 정치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애굽 왕을 젊은 사자라 칭송을 했습니다. 존경했는데, 하지만 사람은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데, 보면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실상은, 사실 너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악어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강물을 요동해서 강 전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 역시 애굽 나라와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어지럽히고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유익만 도모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멋있는 군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실제는 애굽 나라와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악한 군주이다, 이 말인데요. 자, 이와 같은 애굽 왕 바로의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며 비웃더라도 개의치 않고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악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젊은 사자처럼 보이지만 비춰지지만 사실은 큰 악어인 이 악한 군주 바로에 대해서 보면 3절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의 무리가 바로를 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많은 백성의 무리는 이코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에스겔 29장, 30장, 31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왕 바로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전 29장, 30장, 31장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절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애굽 나라가 극도로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나일강에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섭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이 말씀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로지 현실만 추구하는 자들 역시 바로와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며 비웃더라도 개의치 않고 정말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복과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중에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깨닫고 또 심령에 간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다른 조건도 없이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명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변함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차가워진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몸 상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